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존존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길이 되고 또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들의 그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거는 분명히 좋은 일인데,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요, 죄사함을 전하는 것이요, 은혜를 전하는 것이니까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신 그것처럼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죽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아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언하셨으니까 그거는 뭐 놀랄 일이 아니라 옛날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라서 스스로의 길을 가려고 스스로의 영광과 스스로의 그 정력과 욕심을 줬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것들이 뭔가 못마땅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그 거부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미움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거나 또 그들을 따르는 그러한 것을 보고 또 시기를 함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에 대해서 그 무조건적인 그 미움을 갖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경우에도 시기로 죽였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핍박을 받는 그 원인도 그들이 시기를 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그 핍박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14장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람들의 그 핍박을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안디옥에서 그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런데 핍박하고 선동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 많은 사람들이 믿는 무리가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더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은 더 일어나게 되는 이게 지금 뭐 평행선 가듯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수록 또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더그 시기에 불꽃이 더 이렇게 일어난다 그럴까? 정말 사람은 화가 나기 시작하면, 시기를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뭔가 죽을 때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노라든지 시기라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인간의 성정 중에서는 그 뭐랄까 아주 뿌리 깊은 그리고 강한 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꼭 상대방을 해치고야만은 그래야 뭔가 분이 풀린다 그럴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한 인간 속에 있는 아주 뿌리 깊은 격한 감정이에요.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아니 자기네들의 그 직접적인 어떠한 것보다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시키는 더 교묘하고 더 악한 그러한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선동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뭐 바울 바나바에게 무슨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원수 삼을 일도 아닌데 선동을 받아서 악감을 갖게 했다. 사람에 대해서 그 악한 감정, 그러한 선입관, 그러한 편견을 갖게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또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끼리 뒤에서 이렇게 사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 전혀 모르는 사람, 지금 나를 통해서 그 정보를 갖는 그 사람이 내 말을 통해서 편견과 선입관을 갖게 된다는 거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간시키기도 하고 그 편견과 그 선입관 속에서 굉장히 해치는 나는 직접 뭐를 해친 거 아니고 해칠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결국 해친 것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뒤에서 사람 말을 하지 말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말을 한다는 거는 칭찬을 해도 선입관이 되기가 편견이 되기가 쉬운데 하물며 우리는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남의 흠을 그 형제 눈에 티를 그 먼저 보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적하며 소위 말하면 씹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사람이 전부 그런 것처럼 사람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면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자기가 제공한 그 정보 몇 가지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색깔, 그 사람의 어떤 무엇인가를 그냥 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 먼저 주입시키는 거니까 그건 참 악한 거고 나쁜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사람이요. 사람 얘기하기 뒤에서 남 욕하기를 그렇게 즐겨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참그 악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희원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하던 뭘 하던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그 상관없이 거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기적기사를 행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내에는 그 무리가 둘이 나눠가지고 한쪽은 바나바와 바울을 쫓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은 또 유대인을 쫓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하는 자가 있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양분화되니까 항상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래서도 더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용하던 데에 뭐가 시끌시끌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 그거를 믿고 하나님 쪽에 붙는 사람은 여태까지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잘못 알았구나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죄사함,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감사 감격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야 꼴보기 싫지요. 그리고 정말 저들이 왜 저렇게 됐나 미쳤나 아니면은 저들이 지금 미혹당했나 보다. 어디서 온 그런 사람들의 이상한 얘기를 듣더니 저 사람들이 뭔가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뭐야, 핍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도 보면은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정말 매일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고 확 바뀐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서 호감을 갖는 것보다 걱정스럽게 제가 저러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저러다가 어쩌려나 하는 그러한 그 반응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는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해요. 근데 예수는 적당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느냐, 아니 믿느냐, 따르냐, 아니 따르느냐지 적당이라는 것이 해당이 되질 않는데 사람들은 그 치우칠까 봐 그거에 뭔가 빠져서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될까 봐 사람들 나름대로의 애정을 갖고 걱정을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람들이 그냥 미워하든지 그냥 싫어하든지에 또 그치지 아니하고 또그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저 사람도 어쩌려고 저러지 하고 걱정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했다. 잡아다가 뭔가 그 어떻게인가 하려고 한 거죠. 굉장히 그 능욕했다는 건 아주 나쁘게 한 거예요. 아주 조롱하고 그들을 그 욕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돌로 치려했다. 죽이려고 달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도들이 이고니온을 떠나가지고 루가오니아에 있는 그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데로 이제 옮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흩어진 것도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사도들이 곳곳으로 옮기는 그러한 그 배경에도 뭐가 있냐면 핍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 놀라지를 않고요. 처음부터 각오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흩어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거기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믿는 무리들이 생겨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지경을 넓힌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온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핍박은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들은 알고 있었고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시기도 하지만 또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환란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그거를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요. 그들에게 그가 있는 곳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그 열매를 갖게 해 주신 거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이시고 어디에 계시나 그 뜻대로 능력대로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나는 꼭 어디에 있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 된다. 성령이 어디서도 함께 하시니까 어디서라도 된다라는 그러한 그들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어디서라도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그 주님께 그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교회의 삶, 그러한 신앙의 삶을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에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교회 조직에 거기서밖에 자기는 신앙생활 못한다. 집에만 돌아와도 안 되고 사람과 그 친하게 같이 지내던 그러한 그 교회 성도들과 헤어졌으면 뭔가 나는 세상 사람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신앙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한 거지 성령을 의지하고 산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교회가 하도 그 정말 하나님 대신으로 모든 걸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한테까지 가지 않고 교회에 안주하고 교회 사람들에게 안주하고 교회 조직에 안주할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각각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사는 데에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모가 유복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물질을 해주고 또 뭔가 그 사랑이 많아서 많은 케어를 해줘서 애들이 자랄 때에, 독립할 때에 스스로 서서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사는 그러한 것을 잘 못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의지해서 그 치마폭에 서 사는 그러한 걸 한다면 그 부모가 아이한테 잘하고자 해서 한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 해가 되듯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껏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딱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에게만 듣고 예수님을 좇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어려울 때만 예수님 찾고 뭐 아무도 없을 때만 예수님 찾고 그리고 뭐 자기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수 없어 그럴 때만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때에 정말 그분에게 우리는 듣고 묻고 그리고 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생각하고 사람끼리도 예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삶이 정말로 잘 사는 삶이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금 그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 삶이 위험한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그들이 땅의 거를 붙잡을 게 없고 땅에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놓고 바울과 바나바 자신이 그들을 두고 자꾸 떠나는 거예요. 뭐 핍박을 받아서도 떠나지만 성령께서 지시하셔서도 자꾸 다른 곳으로 움직여야 되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한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의 만남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말 얼만큼 있을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허락된 일인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자신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서 살았는데요. 그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갔고 그냥 서 있었으면 그들도 거기에 그냥 천막 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움직일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모세도 알 수가 없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른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으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나그네 길이요. 우리가 땅에서 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지, 우리가 땅에서 여기가 좋사니 하고 안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새날을 맞고 매일매일 옛것은 지나가다, 하루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거지, 그대로 사는 삶이 아니니까,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과거는 벌써 과거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고, 또그 미지의 미래에 자기들의 그 허상을 갖고 꿈꾸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은 뭐예요? 우리는 나그네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이 순간 허락된 시간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때가 뭐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아니면 핍박을 받던, 홀로 있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있던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은 어떠한 사역자만 사역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에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은 동일한 거예요. 그거는 성령을 좇아 살았더니 아, 환란이 없어졌다, 핍박이 없어졌다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과 함께 있는 거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핍박받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호강하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큰 오산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그런 착각을 해요. 세상에서 뭔가 높아지고 그리고 칭찬받고 역임받는 그것이 성령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복음으로 성령을 좇아서 삶으로써 핍박받을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가 우리의 지금 제일 큰 문제지요. 핍박받을 만큼 하나님한테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회색 분자로 세상에서 볼때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성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문제지, 지금 핍박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거는 굉장한 오해입니다. 지금 환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죽이려 하니까 이제 루가오니아로 가지요. 거기에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걸어본 일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할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우리가 미문에 있던 그 안진뱅이 거지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킬 때, 그들이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때 왜 거기에 가까이 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겠냐? 분명히 베드로에게 그 성령께서 그를 보게 하시고 그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에게 손 내밀게 하셔서 정말 그를 일으키시려는 그것이 베드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바울은 순종하는 자였지, 그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바울도 그 안진뱅이를 보니까, 주목해서 보니까 그 사람에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무슨 특별한 어떠한 그 재능을 가진 게 아니라 성령이 바울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어떠한 그 기적기사를 행할 때 하나님이 상대방의 믿음을 보시는 거를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 믿음 자체가 물론 은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를 보고 알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는 우리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는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는 믿음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거야. 너는 믿음 없어서 낫지 않은 거야.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는 자체가 은혜이지 인간의 어떠한 그 공로나 또 재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고 나누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믿음이 자랑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면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 아, 나는 믿음 있어. 아니요. 그렇게 할 때는 벌써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온 믿음이 아니고 스스로가 그 믿음을 자랑함으로써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튼 그 바울이 볼때그 앉은뱅이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를 보고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가 일어나 걸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다. 바울이 말을 하니까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렇게 하게 됐다. 그러면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다.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돼도요. 지가 앉은뱅이가 걷게 됐다. 이거는 그냥 눈앞에서 일어난 사실로서 그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그리고 훨씬 더 마음에 그 현혹되는 그러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그 루가오니아 그 지방에는 각각 어느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미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스라고 하고 허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스는 저기 제우스 신이고요. 허매는 그 웅변을 잘하는 그러한 신인데 그 신이 지금 사람으로서 자기들 가운데 왔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그 바울이 그 신의 사람들이다. 바로 신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수 없는 거를 하면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서는 신이라는 말을 그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참 많이 붙입니다. 한국은 오히려 왕이라는 말을 잘 붙여요. 무슨 뭐 연예인들에게도 무슨 왕, 뭐 야구 왕, 뭐 그런 운동선수한테도 붙이고, 무슨 황제, 무슨, 뭐, 브루스의 여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왕이라는 칭명을 많이 붙이지만, 명칭을 붙이지만은, 일본은 신이라는 거를 많이 붙여요. 하다못해 그 장사를 할때 손님은, 옥격상 가미사마 대사는 그, 손님을 신처럼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그 단어에 쓰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한테 와가지고 지금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바울이랑 바나바가 얼마나 즐겁을 했겠어요. 자기들을 놓고 그 앞에다 소와 화관들을 갖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정말 놀랄 일이겠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 몰라서 하는 그러한 그 모든 세대 모든 족속들이 그냥 몰라서 자기 길을 가고 하는 것 그대로 묵인하셨으나 이제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고 계신다. 그분은 정말 배은망덕한 자에게도 그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내리신 것처럼 그분은 원래 우리 모두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그는 그 비를 내리고 해를 뜨게 해서 우리들에게 음식을 주셔서 우리를 살린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들은 이방인이고 무슨 모세오경을 아는 율법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똑같은 인생입니다. 당신들하고 똑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려가지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해요. 우리는 지금 뭐 어떠한 그 기적기사를 행한다, 권능을 행한다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무슨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는 아니하겠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특별히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술사들은요, 박수를 받고 돈을 받고 뭐 그렇겠지만 그 종교적으로 기적기사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역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신들린 그 어떤 신의 사람으로 인해서 추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가는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엎드려서 뭔가 그 구하는 거예요. 그뭘 받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와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이 기적기사를 쫓아다니는 거는 전혀 어느 면에서 다른 모습입니다. 기적기사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병낫기가 목적이고 자기들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인도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신앙 자세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바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 진리 안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그 어떠한 정력과 욕심에 이끌려서 성령이 다니시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단한 번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쫓아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를 추대하고 거기에다가 엎드려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받지 않는 대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 사람들이 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놓고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그 군중으로 바뀌듯이 인간이라는 거는요, 정말 선동되어서 언제라도 말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정말 코끝에 호흡 있는 자?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아. 사람을 믿지 말아라. 우리 사람 못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서로가 사느냐?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지, 우리는 사람이 그 믿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를 믿고 산다. 아니요. 어느 면에서는 자기가 제일 경계 대상이죠. 자기 마음도 자기가 지킬 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할지 큰소리 쳐보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해보지만, 실제로 그때 자기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믿지 말라 하는 거는 믿지 말고, 그리고 정말 믿으라 하는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요. 하나님만 믿으면 그것으로 모자라 다른 걸더 믿어야 될게 아닙니다. 일본의 사람들은요, 부적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크리스천이 아닌 이상은 대개 부적을 사받고 또 갖고 다니고, 그리고 하다못해 유치원 아이들까지라도 부적을 가방에나 이렇게 달고 다니고, 차에 달려 있고, 집에 붙여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그들은 부적을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어느 것도 안 믿는다예요. 어느 것도 그것으로 안심할 수가 없어서 좋다는 거는 자꾸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뭐 이거는 건강, 이거는 뭐 안전, 이거는 뭐 아기 낳는 거뭐 해서 다 다르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거는 뭐예요? 꼭 선동된 소문처럼 좋다 하는 거를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지만,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무엇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나타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부인이 천이었으면 그 천을 다 사랑했겠어요? 천을 다 기억기나 했겠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어느 누구도 그 뭐라 그럴까, 정말로 그 부부 관계를 갖지 못했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러한 그 우리들의 마음의 빈 구석, 그거는 세상에 정말 천의 여자를 갖다 놔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나한테서 그한 사람에게 쏟아질 때한 사람으로도 족한 거가 천 사람이나 논다는 거는 천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서 많은 신들을 놓고도 결국은 뭐예요? 그것으로 안심이 안 되는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이 세상에 돈이랑 사람이랑 또 어떤 명예랑 어떠한 자기 자신이랑 그러한 많은 것들을 다 잡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면, 결국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믿지 못하는.
못한다는 거에 그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나바가 지금 이방인을 전도하고 다닐 때에 그 이방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미 다른 종교들을 갖고 다른 문화들을 갖고 있던 그런 곳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거를 다 바꾸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를 먼저 하면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 중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심령들을,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성령을 좇아 삶으로 바꿔져 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그 주위에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말하자면 뭐술 끊고 담배 끊고 무슨 뭘 끊고 세상에서 물들었던 자기의 습관들을 다 끊어야지만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끊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자기가 가졌던 그 미신, 또 다른 종교에서 물들었던 것, 문화적으로 가졌던 그 전통적인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지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하나씩 그런 것들이 다 제하여져 갑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적으로 유대인의 그 전통과 의식 속에서 살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금 이방인들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그런 것이 그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하나 하게 하신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물건을 공유하고 자기들끼리 하나 되어서 거기에서 내것제것 하지 아니하고 사는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 자신을 하나님한테 내어드리고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맞아들이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 전도할 때그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그들이 우상숭배했으니까 그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하고 그들을 만약 비웃는다면 그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들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들도 나의 한 지체가 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되어야 그들의 이제껏 가졌던 가치관이나 습관들도 하나하나씩 변화되는 그러한 열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만 알고 성 밖으로 내치니라. 이제 이고니온까지 쫓아왔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그 쫓아온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는 바울을 진짜 돌로 칩니다. 얼마만큼 쳤나? 아주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릴 만큼 완전히 돌로 친 거예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을 갖다 성 밖에다 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와서 이제 바울을 일으켜서 다시 이제 바울과 더베라고 하는 다른 그 떨어진 곳으로 또 이제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핍박을 받아서 지금 점점 다른 곳으로 왔지요. 그래서 결국 가는 곳곳마다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고 루스드라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계속 핍박하는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먼저 그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이제 바울이 그 위험에서 자기를 그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장소로 왜 다시 돌아갔냐 하면은 거기에 있는 그 새로운 교인들, 새롭게 성도된 그 제자들에게 그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더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가서 권면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말씀에 거하라. 이 복음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니까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 안에서 강건하게 있어라. 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서, 그러니까 벌써 각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각각 무리를 줘서 이게 지금 지방마다 생겼고, 한 지방에서도 무리가 많으면은 각각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떠날 거기 때문에 그 교회에 남아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택해서 금식하며 그 사람들을 믿음 바 주께 위탁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장로들이 거기에서 정말 목자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그 성도들을 주 안에서 정말 강건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주님한테 부탁을 하고 갑니다. 그 중에는 물론 지금 다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믿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되게 유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그 장로들을 택했을 때도 성령님께서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역사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으로 그들을 주께 위탁하고 갔을 때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들을 책임질 테니까, 내가 이들을 돌볼 테니까, 이들을 내가 지킬 터이니까 너는 정말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또 가라라고 그 바나바와 바울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서 지금 선교여행을 할때 그들이 어떤 교회나 영혼들에 대해서 짐지게 하시지 않았고요. 그냥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리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정말 마음에 품지만, 그러나 그곳에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주님께 위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걱정이 돼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애를 물가에 내놓은 것보다 더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은 건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삶으로는 지금 뭐야, 핍박을 당하고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을 오히려 그 하나님께 위탁하고 자기들은 떠납니다. 물론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셨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를 생각할 때 성령의 하게 하심보다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 생각과 또 사람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금식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지만 그거는 뭐 성도들에게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지요. 그렇지만 여기 지금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다. 자기들만 남는다. 그거는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고요. 서로가 굉장히 못 믿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서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한 복음이 성령에게 의지하는 복음이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성령 한 분으로 인해서 괜찮다를 그 전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자기가 어떠한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 자기가 경험한 어떤 그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그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바울의 그 자세, 그 믿음. 왜냐하면 그 들은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기들과 전했으니까 자기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믿음이 그냥 성령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게 참 우리에게는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교회 나오면 되고 계속 이제 이런 그 뭐라 그럴까 프로그램을 하면 되고 제자 훈련 받으면 되고 뭐 1대1 하면 되고 뭐 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정말 성령으로 사는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 자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아니요.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라는 것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삶으로 자라야지 교회 생활을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자라면 그것은 머리통만 커지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지 성령을 좇아 사는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이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인위적인 것이 많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많이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성령을 좇아 살고 성령에게 위탁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약화된다면 우리는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요. 또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을 방해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서로가. 누가 붙들어도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에 가라면 가야 되는 입장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두고 정말 직장도 버리고 그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를 쫓아온 그 사람들을 다 두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소리를 계속 하신 거예요. 왜? 나 의지하지 말라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쫓아온 사람들 불안하게나 하지 말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미리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끼리끼리 갈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각각 성령을 좇아 사는 거기 때문에 같이 있게 하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으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의 배치인데, 그러나 우리는 각각 성령님으로 살아야 당연한 거고, 살아야지만 또 안전한 겁니다. 서로에게.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고 다니지만,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무리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내향하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장로들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정말 그들의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또 그들 역시 뭐예요? 주께 위탁하고, 주께 부탁하고. 주님이 그 사람들을 그 리더로서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이제 그 안디옥까지 다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밤빌리아로 내려와서 이제 버가와 아탈리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원래 그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여기도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서로가 부탁한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도 정말 저들이 미지의 세계에 그 땅에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지금 성령을 좇아서 지시하심을 따라 그냥 나아가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해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또 은혜예요. 그게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공로도 아니고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잊어서는 안될 것이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로 볼 때도 안디옥 교회를 두고 간다는 것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리더가 있어도 얼마나 맨날 문제가 많아요. 그랬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들을 그때 물론 바나바와 바울 말고도 리더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리더들의 우리 사도행전에 소개된 거를 보면은 각각의 배경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각각의 그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 안에서 하나 돼서 안디옥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서로 성령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를 지켜주시고를 서로가 그 믿고 서로가 의지하고 그리고 위탁하고 그러면서 지금 떠났던 것이요. 그리고 돌아온 것이에요. 그러고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기에서 참, 제가 선교사니까요. 비춤 받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했다. 여기에요. 자기들이 얼마만큼 핍박받았고, 얼마만큼 힘들었고, 바울이 죽을 뻔했고, 뭐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정말 끈질기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를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의 메시지는 자기가 겪는 인간적인 거를 보고한 것도 아니고, 복음도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것도 오직 하나님이 그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영혼에게 주시고자 하는 죄사함과 구원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고, 복음을 전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돌아와서 보고하는데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그거를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합니다. 우리는 많은 메시지나 많은 간증들을 들을 때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다에 그 내가 더 어필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성경에 써 있는 거를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가 보고의 포인트인 거예요. 내가 얼만큼 고생하고 애썼다도 아니고, 거기에서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줬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신처럼 여겨줬다, 이러한 얘기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관심을 끄는 얘기는 그러한 간증거리가 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하게 하시는 그 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그랬고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게 하는 말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바울이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보고한 그 말이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거라는 거. 정말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거. 다른 말이 자기들이 얼만큼 고생했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또뭐 여러 가지 정말 거기에 몇개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자를 받았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큰 집회나 또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보고하는 데는 그때 결신자들이 새로 예수 믿은 사람이 몇천 명이었습니다. 몇백 명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케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신한 것이 정말 무슨 숫자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거가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물론 믿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살게 하시는. 근데 그 결신한 사람들이 정말 성령으로 받아들인 고백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결신자가 그만큼 있었다는 거는 뭐 단기 선교를 했든지 집회를 했든지 그러한 사람들의 큰 위로가 될수 있고요. 격려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바울이 선교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것을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중에도 보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그 자기가 관련됐던 그런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같이 있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떨어져 있다 해도 항상 마음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케어했냐면 그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정보망이 열려 있었어요. 또 돌아오면서 그 핍박을 받아서 죽을 뻔하면서도 다시 그곳을 들려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의 교회가 잘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믿음 안에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돌아온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걸 볼때 그냥 씨뿌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온 것도 아니고 그것이 그래서 그때 몇 사람 믿었으니까 하고 그 사람 숫자가 깃발이 된게 아니고 자기 자랑이 된게 아니고요. 와서 보고한 그 보고는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가 포인트였다는 것. 나를 어떻게 들어서셨다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춤받고요. 우리가 오늘도 성령으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만 증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하라 한 거는 복음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은 거를 토해주는 거는 더러운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먹은 거를 토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통로가 되는 것뿐이지 거기에 나는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신 일들 그리고 그들의 자세 또어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들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오직 성령을 좇아 살며 성령의 하게 하심에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핍박을 받는다, 겸하여 받는다, 환난을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핍박이나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기도에 정말 그 제목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